자, 이사야서 26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지금 굉장히 참 귀하고 또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요. 9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자,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아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땅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6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마지막 때죠. 그때 이제 부를 노래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밤에 어떻게 하고 또 아침 일찍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시대가 됐든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 그 사모함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커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시편에서 63편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굉장히 많죠. 사실 이 아침과 저녁과 또 한밤중에 깨서 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찾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굉장히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이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면 아침이 됐건 밤이 됐건 정말 말씀 안에 있으려고 있고 싶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눈 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푹 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잠깐 떠올리면서 그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은혜 안에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밤에 우리가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그 하루를 또 잘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혹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직후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것을 시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듣는 계기를 통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밤부터라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들기 전에 뭐 막 2시간, 3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다 저처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아침에 깨면 이렇게 엎드려서 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잠들기 전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저 혼자 이렇게 이제 잘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침상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도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꼭 무릎 꿇고 하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로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어느 위치에서든지 그렇게 요것을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한 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아침에, 그러니까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고 아침 일찍 내 속에서 영으로 주를 찾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만 생각합니다. 일어나서부터 오늘 해야 될 일과 어떤 사업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건강 문제, 이런 거에만 몰두하게 되잖아요. 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는 그게 안 되면, 그러면은 꿈자리도 뒤숭숭한 거예요. 이게 하루의 일과가 주님 안에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그런데 그런 게 되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에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이것들이 습관이 돼야, 그래야 이 평안과 기쁨, 이것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26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악한 자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지금 미래에 부르게 될 노래, 주의 백성이 부르게 될 노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될 노래의 지금 일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악한 자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앞쪽에서 얘기했던 그 의로운 자, 7절에 의인이라고 그랬죠. 또 3절에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대조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의 원수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악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총을 입을지라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서 뭔가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라도 좋은 것들,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악인들에게도 다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악인들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저에게는 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넌 악하니까 나는 그런 거 너한테는 안 보여줘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의를 다 악인에게도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그러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한다. 이건 뭐냐면, 이 곧바른 땅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 조금 우리에게는 좀 이제 어색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바르고 정직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땅,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건 곧바른 땅이죠. 그런데 보면은 그러한 땅에서 천년을 지낸 사람들 중에서도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그 천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곧바른 땅에서도 곧바른 땅에 놓아두어도 이 사악한 자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않는다. 여기 주의 위엄이라는 표현이 11절에서는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이 주의 위엄을 보려하지 않는다. 그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악한 자는 사악해서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주님의 그 위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안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으로 가득 차 있나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꼭 죄인들을 향한 그 말씀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은 주의 위엄을 보려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의 높이 들린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려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찬송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보려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들이 주의 손이 높이 들린 것, 그 주님의 위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12절서부터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하나의 작은 결말, 결론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12절부터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실 거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 18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건 하지는 않았는데,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이를 베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 같은 것을 낳아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구출도 이루지 못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9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 또 죽음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이제 소망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랬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여기 주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그 뒷부분에 있는 흙 속에 거하는 자들, 이것과 이제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죠. 같은 표현이죠. 여기서는 모든 죽은 자들을 언급하지 않고 일단 주의 죽은 자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님께 속한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안 사냐?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죽어 있어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 근데 요게 이제 14절과 좀 대조되죠. 14절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하지는 않았는데, 요 1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여 싸우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지배당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직 주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부활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은 악인들의 어떤 그 받을 형벌 또는 그 결말과 하나님께서 또 의인들에게 주실 그 복과 결말 이런 것들을 좀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19절에 다시 보시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는 당연히 이제 지금 이제 이사야 대언자로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나의 죽은 몸을 해석하는 그좀 해석이 좀 입장이 조금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나의 죽은 몸을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개개인, 모든 성도 개개인이 실제로 몸이 부활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의 죽은 몸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죽은 몸처럼 쓰러졌지만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데 이사야 대언자가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나의 죽은 몸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제 요런 이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뒤의 문맥이 지금 시온, 유다, 뭐 하나님의 백성, 이들의 이제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그 이사야 대언자나 에스겔 대언자나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이 살아나는 거 말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기에도 보면은 그다 죽어서 그 뼈만 남은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어떤 뼈 무덤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이렇게 살이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대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의 부활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는 죽은 자가 사는 그 환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그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의 죽은 몸이 표현이 이스라엘도 같이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여지를 남겨놓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개별적인,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그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여기 흙으로 표현된 게 이제 영어로는 dust인데요. 이게 이제 먼지라는 이제 의미도 되죠. 여기 흙 속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당연히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담과 이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흙 속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앞장에 2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했었냐면 25장의 그 8절에 보면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신다.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승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사망에 이르게 해서 그래서 사망 자체가 승리자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제 그 표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단지 깨어나는 것, 단지 부활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활하면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단순한 그러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의 그 의미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여전히 뭐 우리의 인생을 산다더라, 우리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더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부활하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이 땅으로 충분하지. 그리고 아예 그냥 멸절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창조자를 마음껏 찬송하는 그 상태, 그 창조자를 높여드리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때 가서 뭐 다른 건 내 어떤 뭐 자아실현을 하고 꿈을 이루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못 누렸던 거 그때 가면 많이 누려야지. 그런 게 우리의 부활의 목표가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의 이 현재의 세상에서의 이 삶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우리의 그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기억도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에서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뒷구절에 보니까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십니까?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말은 뭔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멋진 말씀 같은데 이게 여기서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지금 부활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채소를 이슬과 채소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게 어디 있었나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깨어 노래하라고 지금 명령했지요. 명령하고 나서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것 같으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명령하고 나서 영어 문장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for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해라. 왜냐하면 주의 이슬은 채소와 같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노래해야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뭐냐? 그건 주의 이슬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 이슬 때문이다. 성경에서 이게 주의 이슬 이제 예전에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이 이슬이라고 할 때 이 이슬은 물론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침에 나가면은 방울방울 맺혀 있는 게 그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그게 이슬인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생명력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소생시키는 은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펴보시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오늘 이슬은 좀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슬 얘기하니까 또 자꾸 지금 참이슬 떠오르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주의 이슬. 자, 신명기 32장 1절에 보시면,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도 이슬과 채소가 같이 언급되죠. 그렇죠? 자,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일단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호세아서 14장 5절 여기는 보니까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내가는 이제 그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슬이라는 것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이렇게 지금 땅으로 이렇게 소리 없이 내리는 이 이슬이 하나님 자신을 지금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8장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을 이전의 날들에 대하던 것 같이 대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하늘들이 자기 이슬을 내릴 것이요. 또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 특별히 그 메마른 것들을 다시 이렇게 소생시키고 기름지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 자신, 또는 그 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슬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슬,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온 땅에 내리는 이 이슬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조용히 내려주시는 그러한 어떤 은혜, 은총, 생명력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슬은 채소 같다는 이 말씀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슬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힘에서, 인간 내부의 잠재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력이다. 이제 요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슬은 채소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너희가 이깬 자들,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이 노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과학 기술 뭐 이런 것의 진보를 통해서 부활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이전에 인간이 온 땅에 이슬을 매일 아침 내릴 수 있는지부터 아마 그거부터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걷어가셨던 생명을 그맨 마지막 때에 다시 또 부여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이 여기까지만 하시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제가 좀 읽는 게 서툴렀지만 사실 의미상으로 보자면 굉장히 장엄한 구절인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기 이제 cast out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토해내다는 의미 또는 밖으로 내보내다는 의미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해서 그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 하시면 땅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로 그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야, 땅이 주인인가 보다. 땅이 생명의 주인인가 보다. 왜냐하면 다 생명이 다 땅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땅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동안 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땅이 그 모든 생명을, 그 죽은 자들을 다시 다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 토해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그 크고 흰 왕좌 심판 자리에 그 묘사를 보면 거기에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 땅이 죽은 자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 전체에서 어쨌든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물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땅에 살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몸에 그 원자와 분자들이 분해됐던 것들이 다시 모인다는 의미인지 우리가 그런 건 잘은 모릅니다. 어떻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런 건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다 삼킨 것처럼 보였고 바다가 다 사람들을 삼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제 우리가 그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일들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또 크고 또 신비하고 장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 손을 높이 드신 그 위엄 있는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